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 그 천국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대로 저희들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 잘 이해하고 또 믿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장, 13장, 15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않고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합치면 결국 왕국을 약속을 하십니다. 왜 왕국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보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예표 수준은 항상 세상적으로 이루시는 육체적, 부분적, 일시적, 잠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제 왕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울 왕서부터 해서 다윗 왕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왕이 생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 수준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구약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수준으로 천국 수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구약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그 천국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우셔서 예표로 이루시면서 거기에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지만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없애지 못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나에 대하여 기록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즉 예수님께서 참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지금 어떠한 민족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땅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약속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단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저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임을 저희가 봤죠. 3장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저께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13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15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맹세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방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에 9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의식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언약을 비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 비둘기 집, 그리고 집 비둘기 새끼 이런 것을 반으로 쪼개라. 새는 쪼개지 않지만 그 나머지는 반으로 쪼개서 이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즉 쪼갠 것들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고 그 가운데로 그 중간에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죠. 예레미야 34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거기서 제가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구두 사이로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죄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동물들을 두 개로 쪼개놓고 그 중간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맹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나가며 내가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 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사실 영원히 존재하는 죽음입니다. 저희가 지옥에 가면 저희라 그러면 좀 이상하겠네요. 안 믿는 분들이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참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실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고통의 형벌의 심판의 삶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죄를 지면 우리가 티켓을 받으면 벌금을 내듯이 죄를 지면 벌금이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깨면 그러면 이 동물같이 나도 죽는 거다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34장 20절에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의 식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이제 창세기 17장에 다시 와서 보면요, 11절에 새가 찾아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잡니다. 이 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비준하는 그 예식인데 캄캄함이 찾아옵니다. 12절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이 어두움도 심판의 모습이죠.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퍼부어졌는데 그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두움이 찾아왔죠. 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거 왜 이래?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는데 그 동물을 지금 쪼개놓고 가운데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며 내가 지금 이 언약을 어기면 이제 죽는 거다는 맹세를 하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연기와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금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같이 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그 성전에 연기가 꽉 찹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연기와 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즉 이 언약이 깨지는 경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이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꼭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보내는 거죠. 존재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육체적인 그 죽음이 두려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이게 지옥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그런데요. 이 three persons라 우리 영어로 three persons인데 이 three person이 같은 person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삼위일체의 이 three persons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의 할머니가 있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영원, 뭐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을 하시는데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안에 사랑과 조화가 깨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의, 그 지옥의 형벌의 분량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몇 명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나오지만 14만 4천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는 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 한 명이 영원히 받아야 되는 형벌의 분량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그냥 인간이 그걸 다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터져버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분들은 그러면 그 예수님,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만 그런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인간인데 창조된 하나님이라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창조됐다는 것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런 심판을 받으시는데 왜?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근데 언약을 깨신 분으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그 현실이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이 짐승들이 제사 때 쓰여졌던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칼, 즉 칼이 그 동물을 쪼개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 동물의 그 몸이 찢어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그래 죽음이 있고 버려짐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지금 다 보이죠. 어둠이 있고 칼도 나와야 되고 몸이 찢어져야 되고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버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칼, 창, 창이 그 예수님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내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죽음, 이제 새의 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저희가 이 죄를 너무 쉽게 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지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주 최고로 우습게 생각한 죄를 하나만 딱 졌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천국 못 갑니다. 그런 그 아주 작은 죄 하나 진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습이죠. 십자가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길을, 사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나쁜 길이 아닌, 심판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죽는 길입니다. 이것을 구약 때부터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서 지금 항상 성전은 이제 뭐야? 웨스트, 이스트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동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동쪽.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길이죠. 항상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에덴의 동쪽, 그 동쪽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죄짓는 가인도 쫓겨나서 동쪽으로 쫓겨나듯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디렉션이 항상 동쪽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그러면 서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려면 처음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벌써 다 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방이 두 개죠. 처음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오는 그곳에 물두멍, 이렇게 대야, 한국말로 하면 대야겠죠. 대야에 물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그 물도 지나야 되는데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물, 노아의 홍수는 그 물을 지나는 건데 죽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죠. 즉 홍해로 들어갔지만 저 끝에서 나옵니다. 즉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인데 애굽 군대는 홍해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습니다. 즉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서도 보여주는데 다 완전히 다 타야 되고 죽는 거고,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죽는 거고. 그리고 들어올 때 그 동물의 피, 이 지금 죽는 거.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도 그 대제사장을 이제 로프로 묶었습니다. 줄을 길게. 방울이 있죠. 그 제사장 옷에. 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피도 뿌리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건지 아십니까? 죄인으로서. 그걸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여러분 보시면 성막이 세 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 성막이 덮이지 않고 다 열려져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 덮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그 죄짓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그룹들, 천사들, 두루도는 화염검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두루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죄인으로서 생명나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가긴 뭘 가요? 딱 지키고 있죠. 아무도 못 갑니다. 제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걸 예표하는 거죠. 목욕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그러나 구약은 전부 그렇게 예표 수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목욕할 필요,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동안,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 산타바브라 한 곳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도달했느냐?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천국, 참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구약을 보면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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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참 지성소, 하늘나라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면, 이 방에서 지금 뭐 한 몇 명 모여서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뭐 영광 같은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야 이거? 그러나 영적 현실은 어떤 겁니까 지금?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이제 그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죽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여기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심판의 길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걸으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심판의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됐습니다. 환하게 열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심판의 길이 아니고 더 이상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새로운 산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바로 그때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지성소가 확 열려버리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 요즘이야 우리가 나무로 뭐 문을 만들고 하는데 그때는 카텐이었습니다. 카텐. 요즘 말로 하면 카텐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카텐에 그룹, 그 천사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의 그 모습이죠.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의 모습. 두루도는 화염검.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했으니까. 그러니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 죽는 그 모습을 성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카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았는데 그 카텐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반으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의 길이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이 로프를 여기다 묶고 거기 들어갈 때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예배들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뭐 조금만 잘못하면 팍 죽어버린다고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겁니다. 뭐 나오지도 못합니다. 오직 한 명이 대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다가 설교 좀 듣는데 깜빡하면 팍 죽었다. 누가 졸겠습니까? 너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뭐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낸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많이 드린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아무리 정성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만 명의 찬양대가 부르면 그건 받아주실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받아주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나와서 건방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로 제가 그 죄가 다 씻겨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이 저한테 입혀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로움을 입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를?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를 갖고 나와도 못 받으십니다.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고 기특하네 하고 뭐 주시는 것 같. 성경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신을 갖는 거죠. 제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봤는데 그럴 때 나오는데 자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나오겠습니까? 솔직하면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런데도 오늘 제가 기쁘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제 죄가 씻어졌고 그분 때문에 제가 의로움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환히 열리고 우리는 기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어느 그 장소에 지금 나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다른 종교같이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이면 그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줘서 뭔가 복을 내릴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 즉 천국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성경을 안 믿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우리 교회는요 뭐 여러분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그게 잘 맨날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을 바라보면 말이 안 여러분 세상 창조도요 뭐 그랜캐년을 저 딱 한번 갔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땅만 보이고 하다가 쫙 보이는데 갑자기 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껏 그랜캐년도 그런 수준인데 이 천국 영광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리러 왔다면서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문제죠.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므로 쪼개져 있는 동물같이 죽는 길, 심판의 길, 무서운 길이나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짐승들처럼 쪼개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는 게 정말 유익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 완전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도 유익하고 이제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환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신 삶이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 고난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 그러면서 또 말은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면 죽는 길인데, 고난인데, 그러면 영광의 길이라 해놓고 또 싫어합니다. 아니, 영광의 길이면 왜 싫어합니까? 말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 믿기가 참 힘든 겁니다. 5분만 더 가시고. 베드로 전서 4장. 4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즉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고난, 특히 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그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할 때, 고난이 올 때, 왜 이러지? 우리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고난과 기쁨이란 단어가 어떻게 한 센텐스에서 쓰여집니까? 기독교는 쓰여집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써온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걸 보면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참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걸 보면 기뻐하라.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 뭐 저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선생님이시고 저도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 선생들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훌륭한 제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그 돌아가실 때까지 높이고 대접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키웠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 선생님도 제자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면 내가 선생님 대신 죽겠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 하나 못 키우십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디모데서를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 그렇게 잘 가르치고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다 나를 떠났다. 마감입니까? 누구합니까? 마감한 나하고 있다. 다 떠나봤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떠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죽는 그 순간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 다 떠났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엄청난 복을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식으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삶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머리둘 곳도 없었다. 집도 없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나중엔 결국 뭐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고. 왜 철저하게 세상 영광을 완전히 거절하시는 겁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왕중왕 주의 주께서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다니시고 왜 이렇게 세상 영광은 철저하게 거절하시냔 말입니다. 왜? 천국. 천국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예수님의 패턴을 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 천국에서는 영광.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와, 그 정도로 나한테 고난을 주시면 어떡할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왜? 그 정도의 시험을 받는 거라면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라난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 정말 100% 한번 순종해보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건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 아니죠. 핍박을 받으리라. 내 삶에 핍박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살고 있는가? 또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세상이 듣고 좋아할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요즘. 왜 이런 소리 했다간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에?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순교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옛날에는 순교가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았어요. 순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에이, 너무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세상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기도하겠습니다.